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남북 간 독자 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 세 곳에 예치된 2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 내역이 오톡 원비아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7일 구두 친서를 보냈는데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 그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난 2018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5차례 중국을 방문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복원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강한 유대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지난해 말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새로운 길을 완전히 들어선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특히 경제 문제가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맹방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도 얻는 것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코로나 사태 절정기는 이제 끝났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완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구두 친서에서 중국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인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화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북과의 관계에서 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마당에 어려워진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이런 좀 절박한 상황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개된 구두 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만 언급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중에 동결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는데요. 공개된 친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많습니다. 중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하고 있다,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전부라고 보기는 좀 그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다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그 1월 말에 중국과 그 북한의 그 국경을 그 갑자기 이제 닫았죠. 그래서 네.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그 국경을 접하는 국가 중에서는 제일 먼저 북한이 그 국경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뭐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섭섭했을 수 있다 이런 그 관측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뭐 해명이라 그럴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경제난입니다. 1월 말에 이제 그 북한이 그 북중 국경을 차단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게 발생을 했냐면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죠. 주로 뭐 비료, 또 뭐 쌀, 또 뭐 옷, 이런 생활 필수품 그 물류 흐름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장마당에서도 쌀값, 비료, 식용유 이런 물가가 오르고 또 평양에는 일종의 그 사재기 현상까지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하는 이제 고육책을 썼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두친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한테 좀 사태를 좀 설명을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도 구두친서에 답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그러니까 10일 이 구두친서를 보내왔다라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빨리 답신을 한 것인데 그 답신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그 중국과 북한의 정부와 당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 평화와 발전 그리고 번영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 자체도 새 시대 중조 관계에 끊임없는 진전과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 앞서 최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서 양국 간의 그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전망 또는 관계 개선의 전망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 양국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 상당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코로나 발원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 통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을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아주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럴 때일수록 중국으로서는 그 북한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현재 미북 관계가 또 대화가 그 오랫동안 장기 교착상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나라의 정부와 당 차원에서의 말하자면 그 진전과 발전을 추동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상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구두 친서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 그 중국이나 북한이 상당히 지금 고립됐거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전통적인 우방이죠. 동맹국이죠. 하나밖에 없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 같은 그 고립 상황을 좀 탈피하려는 거다. 이런 한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난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그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금 둘러보면 북한을 도울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기름, 또 뭐 비료, 식량,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을 중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으려고 중국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맞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요. 뭐 여기에 중국에 이어서 또 러시아로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이것을 강화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블라디보스톡을 작년에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올해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승전일과 관련해서 앞서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승전 기념일 이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상 이 행사 자체가 연기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2차 대전과 관련해서 이 승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
대한 답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 맹방이 뭐 달리 없지 않습니까? 중국과
예.
러시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는 중국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뭐 올해는 어떨까요? 뭐 가지 않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만이 이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중국에 가서 특히 저 경제적 그 지원을 좀 받아야죠. 또 식량,
예.
비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그 새로운 길이 그야말로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간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건 물론이고 중국도 북한의 그 핵개발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절충, 그러니까 경제 지원은 중국으로 받되 중국이 원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모종의 그 타협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북중 정상의 구두 친서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간 독자협력 의지를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북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모두 발언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네.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모든 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문일답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북 간의 현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밝혔었던 이 남북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북한에다가 미국과의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자. 이렇게 문 대통령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서 잘 아시는 대로 연초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개별관광, 금강산 개별관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철도 연결 관련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된 국면에서는 방역과 관련한 협력 사업들,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방역과 관련해서 또 코로나 그 치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원 물자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은 왜 지금까지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북 관계가 힘들고 뭐가 잘안 될지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철도 연결, 관광, 스포츠 교류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제안을 여러 차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그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사실상 거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그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은 이 모든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푼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려면은 예를 들면은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것도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아무리 제안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남한하고 얘기하지 말고 미국과 직접 얘기해서 풀자 지금 그런 건데,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지금 그 정치, 그러니까 대선 벌써 지금 캠페인 시즌이고 11월까지는 그 한반도 상황에 그 여력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그 경제적 실익이 별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거는 지금 남한의 힘으로는 사실상 안 되는 거고, 그럼 기껏해야 보건 협력, 방역 협력이나 관광 이런 건데, 지금 관광을 가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남한이 독자적으로 무슨 대북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한에서 뭐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실제로 얻을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북한이 그 생각을 하고 남한의 그 제안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사실상 부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남북 간의 군사관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국군의 서북 도서 합동 방어 훈련을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주장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측이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비핵화 문제라든지 협상, 그리고 군사훈련 문제, 이런 말하자면 군사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관심사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않고는 말하자면 연성 협력이죠.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런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 정부와 북한 측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군 훈련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훈련은 군산 일대에서 실시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의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에서 있었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훈련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또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등 전략 자산 도입을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 책동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런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지금 또 갈등의 소지가 있나 보죠?
네, 뭐 북한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선전매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호크는 그 미국이 개발한 그 최첨단 그 무인 정찰기죠. 그래서 지상에서 한 20km 상공에서 최첨단 장비를 써서 지상의 한 30cm 그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한국이 그 미국하고 일찍 계약을 해서 벌써 지금 두 대가 들어왔고요. 연말까지 이제 두 대가 더 들어와서 그넉 대를 들어오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뛰어난 정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공격용 무기가 아닌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서 자꾸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지금 그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신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는 것은 뭐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미국도 좋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뭐 여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이런 인도주의 사업 부분이 아닌 그런 그 외교, 안보, 군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 코로나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뚜렷하게 그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북한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이나 단체들의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군사적인 분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성 분야에서의 협력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애써서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말하자면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거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내빈제로서는 더욱 큰 틀에서는 그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한 바가 있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3일에 전화 통화를 하고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으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청와대가 발표한 건데요. 13일 날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으므로 그 코로나 사태를 논의를 많이 하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상당히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들 잘하고 있다. 이런 그 일종의 덕담 이런 얘기라고 또 흥미를 끄는 것은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방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청와대에서 상반기가 아니라 연내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혹 남북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이 시점이 어느 때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그 대화와 협력을 좀 더 촉발하는 그리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예. 해서 또 중국과 한국 관계가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극을 받아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나선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여러 가지 지금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 놓여있는 현안을 좀 더 그 실타래를 푸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은행 세 곳에 예치된 북한 자금 내역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일단 미국 은행에 북한 자금이 2천만 달러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돈이 이렇게 미국 은행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7년 그 미국의 대학생이었는데요. 평양에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 그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그 미국 대학생이죠. 그런데 이제 예. 그게 오토 원비어고요. 오토 원비어의 이제 부모가 최근에 그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은행 세 곳의 그 내역 어떤 북한 자금이 있는지 그 내역을 알려달라 이런 걸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 그 허가가 났으니까요. 은행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북한 자금 이것이 한 2,300만 달러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들이 이제 이것을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건데요. VOA에 따르면은 세 개의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웰스파고 은행,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이런 그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 자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그 불법 그 활동 이런 거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요. 그래서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세한 내역 이것의 그 소유주가 누구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은행에 동결이 됐고 이런 내용을 곧 미국 은행들이 그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은행이 북한 돈 내역을 알려주면 오토 원비어 부모가 그 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토 원비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과의 그 말하자면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은 이제 여기에 재판에 궐석 재판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또 네. 오토 원비어 관련한 말하자면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미국 법원은 오토 원비어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제기된 금액이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돈을 찾으려면 사실상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 북한 당국이 그 이 돈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제 어디에 은닉돼 있는 북한의 자금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자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이제 그 반환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은행들이 이제 북한 측 자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내역들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됐죠 이번에. 그렇지만 네. 그 공개했다는 것이 그 돈을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준다. 이것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오토 원비어 부모는 지난해 미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도 매각해서 돈을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2017년에 이제 오토 원비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 원병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돌아왔다가 엿새 만에 그 사망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원비어 씨 부부가 2018년에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얘기는 아들 원비어가 북한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법원이 이걸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5억 100만 달러의 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오토 원비어 씨 그 부부 원비어 부부는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북한의 그 화물선이죠. 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이 압류된 선박을 매각을 해서 이걸 저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비어 부분은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화물선 그 매각 금액이 그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YG 어네스트에 대한 매각 그 돈은 벌써 받았고 아마 그거 말고도 지금 북한 미국이 은행이 억류된 동결된 그 자금을 받아내려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최 기자가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한 대금을 오토 원비어 부모가 회수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알아봤지만 이 매각 대금이 실제로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당국도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를 거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와이즈 어너스토가 얼마에 팔린 것인지 이런 상당히 기본적인 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가 됐는지 여부도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북 간에 뭐 별 움직임이 없지만 그래도 잠깐 뭐 얘기를 좀 해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0일간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외교안보 측근이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예.
그 기자들을 그 12일 날 만나서 최근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밖으로 나와서 그 비료 공장에서 그 테이프 커팅을 한 것을 봤다. 우리는 아마 그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미북 교착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교착이 이 선거 때까지 계속이 될까요?
예. 그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있는 것은 현재의 현상 유지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한다거나 또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맥락에서는 사실 그 올해 11월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미북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의 미북 관계에서의 협상을 보면 이것이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이 세 번째 그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만남도 그렇고 다 어느 한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대선과 연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자면 이것이 대선 때까지는 뭐 별게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 어느 것도 뭐 그야말로 단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미북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뭔가 전격적인 그런 사태 진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일단 가깝게 지켜봐야 될 것은 다음 달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지 2년째가 되는 달이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때 어떤 미국이든 북한 쪽에서부터 지금의 장기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것부터 사실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북한 자금 내역이 오토 원비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이라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가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전통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4년 동안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재선에 실패하면 새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건데요. 워싱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실시된 17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 애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었던 존 우리 대통령 중 한 사람이죠.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서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독립선언문 작성을 도왔죠.
He was also instrumental as a federalist.
연방당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미국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He was the first president to live in the
처음 백악관에 들어가 산 대통령이죠. 보스턴 출신 변호사였고 나중에 대륙회의 대표가 됐죠.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자고 주장한 매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존 애담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나 존 애담스는 1797년부터 1801년까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내 초상화를 봤다면 알겠지만 머리가 좀 벗겨졌죠. 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나요? 사실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날더러 거만하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들 그러더군요. 나는 1735년 아직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당시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브레인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는데 지역사회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날 하버드 대학에 보내셨죠. 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1765년 영국의 인지조례 반대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인지조례는 영국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일 걸 강요하면서 세금을 부과한 걸 말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참 불공평한 법이었죠. 난 그런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모은 존 애담스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 13개 미국 식민주 대표들이 모이는 1, 2차 대륙회의에 매사추세츠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오르는데요.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는 애담스 페이퍼즈의 편집인 그레고리 린트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ell, he becam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아마 당시 대륙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범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범 협정을 통해서 20세기까지 내려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원칙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모든 나라와 교역을 한다는 원칙이죠. 존 애덤스는 미국이 번역할 수 있는 길은 교역을 통해서라고 봤는데요. 미국은 모든 나라와 교역을 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존 애덤스는 유럽에서 외교활동에 힘썼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면서 막대한 차관을 얻어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 존 제이 등과 함께 영국과 평화협정을 논의했는데요. 1783년 마침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파리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는 첫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1779년에 잠시 미국에 돌아와 있을 때 매사추세츠 주헌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독특했는데요. 입법, 행정, 사법, 그러니까 세 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의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덤스는 또 매사추세츠 주헌법에 권리 선언을 포함시켰는데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1787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 새로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될 거란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부통령이 될 건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존 애덤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조국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쓸데없는 자리를 내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존 애덤스가 부인 애비게일 애덤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들으신 대로 애덤스는 부통령직이 굉장히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애덤스 전문가 그레고리 린트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Because the vice president really has no power.
부통령은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부여해 주는 권한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었죠. 애덤스는 부통령으로서 좀 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대륙회의에 나가서 일했던 경험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퇴임을 몇 달 앞두고 새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연방주의자들은 존 애덤스 부통령을, 민주공화당은 토마스 제퍼슨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는데 결국 근소한 표차로 애덤스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온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시기 아니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득표자가 부통령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애덤스와 정적 관계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는 또한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his major accomplishment was keeping the United States.
대통령으로서 존 애덤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무역과 선적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존 애덤스는 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프랑스와 전쟁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유럽과의 어떤 갈등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이 유럽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봤거든요. 만약 미국이 유럽의 정치적 문제에 관여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영국과 전쟁을 치르던 프랑스는 미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을 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중립을 지키자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프랑스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고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는데요. 이런 정책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트 씨와 같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전쟁을 피한 애덤스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I think, criticism of his administration. 애덤스 행정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라면 외국인법과 선동법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언론이 애덤스 행정부를 비판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거였는데요. 애덤스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폐지됐죠.
외국인 법과 선동법은 네 가지 관련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이민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법이었는데 이 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건 애덤스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애덤스는 1800년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에게 패하게 되고요.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선거에서 패하면서 들어간 지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백악관을 비워주게 되는데요. 애덤스는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 날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이 관저에 최고의 축복을 내리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슬기로운 사람만이 이 지붕 아래서 통치하길 간구합니다.
네, 사실 존 애덤스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집 세고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정직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또한 인간의 독립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그레고리 린트 씨는 말했습니다.
It would be steadfast in his belief.
존 애덤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라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세계 80여 개 나라, 850여 개 도시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버라고 불리는 자동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자동차를 호출할 수가 있고 내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 수 있게 돼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가 여러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돼 세계 주요 도시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움직이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 문화, 우버.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호출한 자동차와 운전자, 또 도착 예정 시각 등의 정보가 떠 있고 승객은 차량 번호를, 운전자는 승객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버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Tap the vehicle icon for rates.
승객이 가려는 목적지는 이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 길 찾기 앱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Enter your destination and your driver will know where you're going once you get in the car.
시간과 도로의 정체 상황을 감안한 목적지까지의 요금도 승객의 동의와 함께 탑승 전에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If you have a promo code, enter it here. Nice. $20 off my first ride. And request.
승객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동차의 움직이는 경로를 볼 수 있고 예정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Enjoy your ride.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문화. 요즘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우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Right, right. Uber and Lyft are both new taxi services that use an app.
우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택시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택시 같은 개념의 자동차가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2015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는 우버 차량이 승객을 태운 누적 합계가 무려 10억 번을 기록했고 6개월 뒤에는 20억, 2017년에는 50억 번째를 넘어서는 등 우버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은 기록에 기록을 더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죠. 우버를 시작으로 리프트라는 이름을 단 회사도 생겨났고 이 우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이름의 업체들이 생겨나는 등 기존의 택시업계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격한 파업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버의 탄생.
자, 우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버는 10년 전인 2009년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사람과 공동창업자 가렛 캠프 씨가 눈 오는 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고생에서 착안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단추 한 번만 누르면 부를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있으면 어떨까? 거리에 수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모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운전자, 택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버 사업의 시작이었답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인터넷을 가동하는 기반의 한 축이죠. 구글의 위성 지도와 인터넷상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또 보수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버 운전사가 돼보겠다고 참여한 7,500만 명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택시 이상의 영업체계 우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 승객이 우버 이용 후에 운전자를 평가하고 운전자도 승객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서로의 평점을 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기존의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나는 우버 운전사.
I like to start in the morning, like around 6:30 in the morning to you know when because everybody's going to work around.
친구의 권유로 우버 운전을 하게 됐다는 남성입니다. 남미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6년이 됐다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여유 있는 날에 우버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It depends because I only work like 3 or 4 days because I still do some other things on my own. But mm-hmm. when I work like 8-10 hours.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주말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 손님을 태우고 수입은 한 달에 많게는 $4,000까지 올려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A month, I would say between, depending on how many hours you work, you know, it can be from $1,000 to $4,000 a month.
Around 4 months, only 4 months. Because I am only 1 year in USA. No, I coming with my family. My family was here.
우버 영업을 한 지 4개월이 됐다는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의 초청으로 1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민을 왔답니다. 역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버 운전사가 됐다고요.
Monthly?
Yeah.
900 to 1000. You work more, you'll get more. Independent of my work because I have another work.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한 달에 적게는 $900, 많게는 $2,000 정도의 수입이 생긴답니다.
Oh wow, that is no way to compare, you know. There's no way to compare Uber to taxi because Uber is very manageable. It's so easy to manage.
역시 우버를 부르는 사람도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편리하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버의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버의 영향, 우버의 변신.
하지만 우버로 편리해진 사람들만큼 우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우버 영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도 없이 돈을 버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택시업계에 거친 파업을 불러왔습니다.
The taxi strike by thousands of drivers across
프랑스 파리에서도
thousands of taxi drivers have staged a protest.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도 격한 시위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뿐 아니라 애완동물을 태워주는 우버펫.
Delivering with Uber Eats.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Uber Eats.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우버 개발.
The first peg of Uber Air is called Ubercopter.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우버콥터, 우버 에어 서비스 등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다양하게 또 획기적으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버. 지난 5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세계적 기업 우버의 경제 시장 가치는 2019년 현재 720억 달러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